험한 날씨 가운데 새벽 예배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마 창세기 1장 1절, 요한 시편 23편 1편 뭐 그보다도 더 어쩌면 유명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남는 하나의 구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 유명한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표현하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로 조금 더 바꾸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그냥 세상을 그냥 뒤로 던지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뭐 우리가 뭐 잘난 구석이 있고,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고, 뭐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자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평상시에는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우리가 세상이라 그러면은 뭐 산이나 바다나 나무들이나 들이나 온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저 해나 달이나 별이 떠 있는 저 우주를 포함한 온 우주를 정말 말 그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도대체 이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또 하나의 개념을 좀 설명하고 좀 비교해 봅시다.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것에 대한 아주 큰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사상이 그들에게는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그냥 감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더 나아가게 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야. 그리고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깨끗한 민족이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정해. 그래서 실제로 신약성경까지 와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겸상하지 않죠. 식사하지 않죠. 심지어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바울이 찾아오니까 괜히 자기가 멋쩍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기까지 하거든요. 이토록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서로를 좀 구별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셨을 때, 이 세상은 유대인들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사는 지역과 살아온 모든 배경이 다른 이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계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어떤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요. 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아프리카의 정말 원주민이나 저 낙도 오지에서 한 번도 어떤 문명의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지혜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봐도 우리가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야. 아우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가긴 좀 어려운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런 기준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이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온 세상을 뜻하는 온 인류를 뜻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여기서 쓰인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에서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아가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요. 야, 너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구원해 주면 너 교회 헌금 많이 하겠구나. 너 내가 구원해 줄게. 야, 너는 음악적 재능이 많구나. 너 참 탤런트가 좋구나. 너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와서 교회에서 찬양대 봉사하고 반주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써먹으려고 뭔가 필요가 있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존재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을 써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동역의 기회를 은혜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인물이 빼어나고 할 줄 아는 게 많고 야, 얘 구원에다가 쓰면 얘 정말 나한테 유익하겠다. 하나님의 그런 유익, 무익을 주님이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세 번째 표현을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구절이 우리가 입 밖으로 내기에는 얼마나 그냥 쉽습니까?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 다 아들이 다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들이 둘이나 뭐 셋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뭐 전쟁이 나가지고 막 바로 그 적지에 이 막 포탄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바로 머리 위로 정말 번개불 튀기듯이 총알이 막 날아가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 둘이 있고 셋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한 명은 가위바위보에서 지내 보내자, 아니면 제비뽑기에서 지내 보내자. 제가 죽어도 그래도 남은 아들이 둘이나 하나는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 누가 그 전쟁터에 보내겠습니까? 그럼 좀 수를 늘려봅시다. 자식이 다섯인 부모는 그 중에 하나 보낼 수 있을까요? 6남매, 7남매, 8남매 가진 부모면 그래도 한 애 죽으면 나머지 일곱 애 있으니까 전쟁터 가서 죽는다 그래도 마음은 조금 아쉽겠지만 나한테는 여섯 자식이 있으니까 보내지.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정말 부모될 자격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어찌 인지상정, 사람이 어찌 그런 마음 갖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식이 여섯이 되고 일곱이 돼도 자식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과 같았어요. 그 병원에서 그 백혈병이 걸린 그 유치원 어린아이가 그 치료를 막 받고 있는데 뭐 암에 걸려서 이렇게 뭐 항암 치료 받는 것도 이 어른들도 버티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 그 척추에다가 그 주사 찔러 넣는 건데 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혈병동 그 소아 백혈병동 가면 어린 아이들 비명 소리가 막 끊임없이 질리니까 의료진들도 막 그게 너무 미안해서 치료를 못할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는요. 자기 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 병실 밖에서 대기실에서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기서 내가 아팠으면 됐는데 왜 하나님 저 아이를 저렇게 아프게 하시나. 그 부모 마음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하늘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에 그 대못이 박히는 걸 보셨고 그 두 팔에 더 큰 못 하나가 박히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그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팔과 다리에 못을 박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은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 글자 이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아니 하나님 자신을 주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한테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그 기사 하나가 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수술받던 20대 중반의 남자 청년이 병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만 죽었어요. 의료사고죠.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어요. 수술받다가 의료진이 실수를 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수술실에 CCTV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기자랑 인터뷰하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수술받는 장면을 500번 넘게 돌려봤다는 거예요. 500번 넘게. 근데 아들이 왜 죽었나? 뭐 때문에 죽었나? 의사가 어디서 실수했을까? 뭐 이분이 뭐 의료 지식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 아들 마지막 장면을 이 어머니가 500번 넘게 돌려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내 아들은 어쩌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갔나 하는 그 마음에 그랬다는 것이죠. 아들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정말 불완전한 인간이 자식을 가지고 있는 이 애타는 마음도 이러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은 얼마나 크셨을까요? 우리는 너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이 가슴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 다음 표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심장에 대못을 받을 정도로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말 전부인 그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 다음 뭡니까? 저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신앙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하나님은 저한테 정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나한테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나름대로 하나님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나타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가장 좋은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 저기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18절 9절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즘 제가 너무 깊이 묵상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다 이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 육신 죽은 육신도 다 부활하게 돼서 이 백보좌 하얀색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아무도 모르겠지 나만 알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생각했던 우리의 은밀한 행동들 죄악들 그거를 다 기술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하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를 내가 어떻게 고하지? 너무 막 부끄러운 마음들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심판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는 사실 면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이것이 거저 용서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죄악의 값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으셨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저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표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이고 이처럼이면 어떻게라는 의미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복음은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복음은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조롱하고 또 우리 이 믿음을 멸시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구세주는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좋은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또 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의 멋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